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전몰 장병들을 추모합니다. 이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고위 정부 관리와 군 관계자들, 재향 군인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숨진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식된 뒤 처음으로 맞는 메모리얼 데이임을 언급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아직도 위험한 곳이며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만 명 미만의 미군이 아직 주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은 25일 자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시리아 반군에게 공중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유투 차부쇼울루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공중 보호 없이는 미국과 터키가 공동으로 발표한 훈련 프로그램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터키 정부는 이웃 국가인 시리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꺼려왔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이 이날 중부도시 팔미라를 장악한 ISIL에 적어도 15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반정부 운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 목표에는 군사정부 건물과 병원이 포함됐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폭력 사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25일 병사 한 명이 군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병사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튀니지 당국은 이날 사건이 부추차 군기지에서 발생했다며 이곳은 지난 3월 이슬람 무장 요원 2명이 총기를 난사해 관광객 21명을 살해했던 바르도 박물관과도 멀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 내무장관은 비록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테러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군부대 박사 안에서 이뤄져 병사들과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기를 난사했던 병사는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다른 병사의 총으로 범행을 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적어도 400여 채의 가옥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4일과 25일 2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남부 멕시코만에서 북부 오데호까지 폭풍 전선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또 텍사스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를 몰고 와 블랑코강은 거의 100년 만에 기록적인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 마르코스 지역에서는 차량이 대거 침수됐고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시 당국은 비상대피소를 열고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 등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장악한 중서부 도시 라마디 탈환에 나섰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밤새 라마디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라크 내 ISIL 근거지인 모술과 바그다디 마을에 25차례 공습을 가했고 시리아에 있는 ISIL 진지에도 추가로 10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라크 언론들은 24일 ISIL 전사들이 라마디 서쪽에 위치한 바그다디와 하디타를 포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의 하이드르 알라바디 총리는 25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일 내 ISIL로부터 라마디를 재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5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의 정찰 활동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주 미 해군 초계기가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 상공을 비행하자 중국 해군으로부터 경고 무전을 받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경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도발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상상이 가능하실까요? 김일성 주석 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혹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대 청년 시절에 평양의 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모습. 생각조차 좀 어려운 얘기겠죠.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도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미 CNN 방송에 전한 얘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첫 직장과 월급을 소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도 평범한 사무원이었고 종업원이었고 일용직 노동자였더군요. 미국의 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첫 직장이었고요. 대학교 시절엔 건축 현장의 노동자라도 일했었는데 당시 미국의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고교 시절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구조요원으로 일했고요. 또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접시도 닦았다고 하는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과거 경력 좀 놀랍죠?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한 탄광에서 석탄을 담는 수레를 밀고 하루 2달러를 버는 노역을 했고요. 또 주유소에서 고교 시절부터 일한 대통령도 있고 농장에서 10살 때부터 일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연봉 40만 달러의 대통령들의 봉급은 얼마였을까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대학 시절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시간제로 일했었는데 그해 총 3,500달러를 받았고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석유 시추 회사의 첫 석유로 직장을 잡아서 매달 한 350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시민으로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물론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하며 살았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랐겠죠. 자, 이렇게 가끔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극도 됩니다. 처음부터 특별하고 잘난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말이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나기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도록 할까요?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에서 19도, 낮 최고 18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 15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입 역시 맑습니다. 기온 14도에서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시 맑은 가운데 14도에서 2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비무장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클리블랜드의 경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미 법무부가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미 대선에서 1조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금이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조잔디가 인기라는 소식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클리블랜드 경관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나요?
네, 미 법무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 연방지방검찰청과 미 연방수사 미국 미 법무부의 인권침해 조사과와 공동으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하이오 주법원은 22일 비무장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브렐로 경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3년 전이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은 흑인 용의자들인 티머시 러셀과 말리사 윌리엄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오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순찰차 60여 대가 약 36km를 추격한 끝에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멈추게 하는 과정에서 경관들이 137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각각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용의자들은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법원이 블레로 경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뭔가요?
네, 당시 총격에는 13명의 경찰들이 가담했지만 블레로 경관만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용의자들의 이 차가 멈춘 후에 블레로 경관이 용의자들의 차 위에 올라가서 15발의 총을 추가로 발사했다며 용의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블레로 경관의 변호인 측은 추격전이 끝나갈 때 다른 경관들도 총을 쏘고 있었다면서 블레로 경관이 단독으로 쏜 총에 맞아 용의자들이 숨졌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결국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요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무장한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백인 경관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됐죠.
맞습니다.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는 흑인 소녀를 사살한 백인 경관을 퍼거슨시가 속한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또 뉴욕에서는 백인 경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다가 용의자를 질식사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배심이 해당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항의 시위가 불붙었습니다. 자, 그런다면 지난달에는 워싱턴 DC 인근 볼티모어에서 흑인 청년이 구금 중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현재 법무부가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네.
인종차별 논란이 일면서 폭력과 약탈, 방화까지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언급한 사건들에 비하면은요, 이 클리블랜드 사태는 비교적 잠잠한 것 같은데요. 이 클리블랜드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클리블랜드가 속한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주지사가 24일 미국 ABC 방송의 디스위크라는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브렐로 경관의 무죄 판결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클리블랜드 시민들을 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클리블랜드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클리블랜드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성직자들 또 지역 단체 지도자들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클리블랜드에서도 수십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레로 경관의 무죄 판결 소식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차량 통행을 막고 또 정의를 외치면서 행진했지만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시위대 한 명 이 식당 유리창에 표지판에 던져서 식당에서 식사하던 여성이 다치는 등 일부 과격 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요구했죠. 하지만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71명이 폭동 조장과 법집행 방해죄로 체포됐습니다.
네.
하지만 케이식 주지사는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클리블랜드 시민들을 지켜세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 대선에서 이 학자금 대출 빚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네. 1조 3천억 달러. 얼마나 많은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죠.
네.
자, 그런데 미국인들이 지고 있는 학자금 융자 총액이 바로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선 대학 학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학 입학할 때 일단 금융권이나 정부로부터 학비를 빌리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제력이 생기면 학자금을 차차 갚아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학자금 융자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인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4천만 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이 대권자들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측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마틴 오멜리 멜랜드 전 주지사가 학자금 융조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만한 계획은 이미 발표했는데요. 바로 학비 없는 4년제 공립대학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공화당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요. 이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 미국 경제의 유동성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가 바로 이 학자금 대출금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빚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겠죠?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준비가 내놓은 최근 자료를 보면요. 40살에서 59살의 미국인 중 학자금 융자 빚이 있는 사람은 30%인데 반해서 39살 이하의 젊은이들은 65%에 달합니다.
네.
자, 이 말은 학자금 문제가 밀레니얼 세대에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건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미국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자, 정치 전문가들은 이들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어서 학자금 빚은 전쟁과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요소로 학자금 빚을 꼽기도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자, 민주당의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있어 이 학자금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 문제가 젊은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란 겁니다.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유권자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중간선거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비 없는 공립대학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늘리고 학생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빚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요 공약으로 밀어붙일 일명 빚 없는 대학의 일부 내용인데요.
네.
이 빚 없는 대학은 민주당 측 진보 성향의 연구기관인 데모스가 밑그림을 그린 정책으로 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주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중 높은 학자금 빚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거란 그런 주장이지요.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연방정부 지출이 많아질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공화당으로서는 지지할 수가 없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화당 측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에게 무조건 공짜 대학으로 유혹하기보다는 대학 졸업 후 대출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학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인터넷 온라인 수강을 장려하는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주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 빚 없는 대학에 견줄 만한 뚜렷한 학자금 정책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요,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탓에 활기를 띠는 사업이 있다고요?
네, 바로 인조잔디 업계입니다. 인조잔디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조잔디 사업이 1년 새 두 배나 성장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조잔디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인조잔디가 갖는 여러 혜택 때문인데요. 자, 우선 이 진짜 천연잔디는 제곱피트당 매년 55갤런의 물을 줘야 합니다. 55갤런은 200리터가 넘는 양인데요. 자, 심각한 가뭄으로 수도 요금이 오른 데다 과도하게 서행할 경우 벌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거든요.
네.
자, 게다가 두 달 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뭄으로 인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올해 안에 물 사용량을 25%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 기존의 잔디밭을 이 물이 적게 들거나 물이 들지 않는 시설로 변환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많게는 3달러 75센트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기존의 잔디 대신 관목 등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인조 잔디를 까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인조잔디가 물은 적게 들어도 이 설치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인조잔디를 까는데 스퀘어당 최고 10달러까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선인장이나 관목을 까이지 않고 인조잔디를 사람들이 고집하는 걸까요?
네.
자, 바로 잔디는 미국의 한 문화이자 생활이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인들은 집 뒷마당 잔디밭에서 자녀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선인장을 여기다가 갖다 심어 놓느냐는 겁니다.
네.
거기다 푸른 잔디밭이 있는 예쁜 집은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겐 상징과 같은 건데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인조 잔디가 말 그대로 인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은 안 먹지만 이 인조 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인조 잔디는 가짜 잔디라는 영어 표현 fake grass의 합성어인 fresh라고 불리는데요.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집 앞마당 천연 잔디 대신 프레스를 까는 것을 금지하거나 현금 보상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질이 떨어지는 인조 잔디로 마을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을 오래 받고 있을 경우 너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네.
무엇보다 인조 잔디도 언젠가는 쓰다가 폐기하게 될 텐데 아무리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라고 해도 결국엔 바다로 떠내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환경을 생각해서 인조 잔디를 깔지만 결국엔 또 이 인조 잔디 때문에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하지만 일부 인조 잔디 업체들은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재료에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폐 플라스틱 병으로 인조 잔디를 만든다면서 결국엔 인조 잔디가 환경에 도움을 줄 거란 입장입니다.
네.
자, 거기다 아무리 가짜이긴 해도 헐리우드의 유명 야외 극장인 헐리우드 볼 등 미국의 상징물과 저택들이 여전히 이 푸른 잔디밭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인조 잔디가 갖는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For 147 years, our nation has set aside this day to pay solemn tribute.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여러 지도자들도요, 오늘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요, 메모리얼 데이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날인데요. 이 북한에서는 따로 비슷한 기념일이 없고 이 각 기념일마다 애국 열사능이나 혁명 열사능을 찾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미국이나 한국은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애국 선열들을 기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기념식과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고요. 또 각자 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서 헌화도 하고 또 참배도 하면서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22만 5천 명의 미군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고요. 모두 40만 개에 달하는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메모리얼 데이는 해마다 같은 날짜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5월 25일인데 지난해에는 5월 26일이었습니다. 내년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 5월 30일이 됩니다.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날짜는 이렇게 해마다 달라지지만 전국적인 기념 행사는 전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거행된다는 건데요. 미국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시간차가 나지만 모든 주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맞춰서 전국적인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메모리얼 데이의 역사가요,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 북군 장군이었던 존 로간 장군이 1868년 5월 30일을 이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는 날, 그러니까 이 데코레이션 데이로 공표한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네.
예, 당시 수많은 봉사자들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힌 2만 명이 넘는 남부군과 북부군의 묘지를 꽃으로 장식한 게 첫 공식 행사였고요. 특별히 5월 30일을 데코레이션 데이로 삼은 이유는 이 내전 기간 동안에 남군과 북군 간에 어떤 전투도 없었던 날이 바로 이 5월 30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예, 데코레이션 데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북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사망한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면서 점차 메모리얼 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가 원래는 5월 30일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미국 의회가 유니폼 먼데이 할러데이 액트라고 이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뀐 건데요.
네.
예, 미국의 근로자들은 보통 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연휴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연방 공휴일로 공식 제정된 건 1971년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 메모리얼 데이를 본격적인 여름과 또 여름 휴가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네. 자,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 왠지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예,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되면 이 햇살 좋은 뒷마당에 가서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글지글 고기도 익혀 먹고요.
네.
예,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는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의 참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메모리얼 데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최고에 달할 거란 얘기가 있던데요.
예,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여행을 떠난 사람은 3,550만 명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4.7% 증가해서 3,720만 명이 집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예, 미국 여행협회는 올해 특별히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증가한 이유를 기름값이 많이 싸지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여행할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모리얼 데이 때가 되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오던데요.
예,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의 경우는 미국인들이 평균 123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약 330달러가량 소비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 목숨을 걸고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병사들로서는 자칫 이런 세태가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하고 베트런스 데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제법 많다고요.
예, 이 메모리얼 데이와 베트런스 데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날인데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고요. 베테랑스 데이는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네. 이 베테랑스 데이가 제정된 게 20세기 초였죠.
예,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1월 11일 이 독일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이 참전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걸 기념해서 우드로 윌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정한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휴전일로 불리다가 베테랑스 데이로 바뀐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반면에 베테랑스 데이는 매년 11월 11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 공영방송인 PBS가요, 이 메모리얼 데이에 즈음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나요?
네, PBS 방송이 국방부와 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건데요. 미국은 건국일에 지금까지 독립전쟁부터 최근 테러와의 전쟁까지 10여 개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은 미국인 수가 모두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이 어느 전쟁이었습니까?
예, 바로 남북전쟁이었는데요. 이 흑인 노예 해방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갈라져서 싸운 이 내전으로 무려 5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당시 미군 사망자는 40만 5,4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25 한국전에도 미군이 참가했는데요.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은 몇 명이라 되나요?
예, 한국전쟁은 남북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이어서 다섯 번째로 미군 전사자가 많이 발생한 전쟁인데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수는 약 5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미군의 군 복무 제도와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미국의 군 복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네.
예, 현재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2천만 명인데요. 그 가운데 130만 명만 현역으로 복무 중이고요. 100만 명이 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셈인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구의 12%가 전쟁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 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따라잡기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케네디 닉슨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후보들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1950년대 들어서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텔레비전 토론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대통령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네. 예, 당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 가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네.
이 첫 번째 토론회는 닉슨 후보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가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크게 이바지했고요. 미국의 선거운동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L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L is for lobbying.
네, 로빙이라고 하면 흔히 한국말로 로비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비는 미국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 백악관과 의사당을 연결하는 펜실바니아가 북쪽에 K 스트리트, K가가 있습니다. 유명 법률사무소와 로비회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사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바쁘게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Y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firms on and around K Street.
K Street 주변에 로비 회사가 많죠. 그래서 로비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로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정부와 의회가 내리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죠. 로비는 주로 이익 집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시민이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스티븐 빌렛,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개적입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표결에 붙이는데요. 표결을 통과한 법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각 부처가 법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나오게끔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로비고요. 이런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마크 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In the Constitution, we have the right to assemble. We have the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미국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인의 권리입니다.
이 로비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건물 현관 안쪽에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하는데요.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로비란 말이 정치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부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워싱턴의 유명 호텔인 윌러드 호텔 로비에서 담뱃잎을 통째로 말아 만든 시가를 피우고 양주의 일종인 브랜디를 마시곤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탄원할 게 있는 사람들이 윌러드 호텔 로비를 찾아오면서 로비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로비나 로비스트란 말이 그 이전부터 쓰였다고 말합니다.
로비스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훌륭한 기술자들이다. 로비스트들은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로비스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한 말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하는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하는데요. 로비스트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스티븐 빌렉 교수의 말을 들어보죠.
In fact, anyone can lobby.
사실 누구나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비스트 가운데 변호사가 많긴 하지만 꼭 변호사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로비스트가 될 수 있죠.
미국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부 관리나 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를 보내서 요구하는 바를 알리는 건 흔한 일이고요. 의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This is what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익 집단입니다.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이익 집단은 좀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팀 칸이 워싱턴 이그제미너 기자입니다.
Companies or interest groups such as
총기용어 단체 같은 이익 집단이나 기업 등이요.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로비스트는 그 단체나 기업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고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 또 의회 규칙이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로비스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로비할까요?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정부 관리나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교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원 보좌관들과 얘기하면서 쟁점이 되는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언론이나 풀뿌리 운동 등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로비스트들이 직접 법안을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고려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의원이 그 로비스트를 신뢰한다면 로비스트가 준비해 온 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가끔 로비스트들과 의원들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로비스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일이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크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가끔 뇌물과 정치 자금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선이 어디인지 항상 시험한다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돈을 준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정치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서 경계선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미국에는 로비스트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정직한 지도부와 열린 정부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연방 하원과 상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로비스트는 석 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나 단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죠. 물론 100% 투명한 건 아니지만요.
요즘에는 행정부와 의회, 로비 회사 사이에서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나 의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로비 회사에 고용돼서 로비스트로 일하는 건데요.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톰 대쉴 전 의원이라든가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렉 교수는 로비스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로비스트들은 미국 입법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공직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로비스트들이 하는 역할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원들은 이익단체들,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제공하는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마다 보좌관을 여러 명 두고 있긴 하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보좌관 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주는 건데요. 의원들이 중요한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ABC 아메리카 러빙, 로비가 뭔지, 또 로비스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비스트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 요즘 미국인들에게 묻는다면 잭 아브라모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로비 추문으로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어 놓은 사람인데요. 네. 아브라모프는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 부족의 돈을 받아서 이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이 모두 이렇게 부패한 건 아닙니다. 스티븐 빌렉 교수는 훌륭한 로비스트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토마스 코크란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물로는 지난해 사망한 로버트 슈트라우스를 들 수 있죠. 그 밖에도 훌륭한 로비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빙, 로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입니다. 마이크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보였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그죠? 잘 들어보세요.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네, 마이크가 도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what's wrong?
마이크,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Sorry, 미안해. I'm at the end of my rope.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 인데요. At the end of one's rope means that one is at the limits of one's patience or endurance. It also means to be hopeless and not knowing how to or where to turn. At the end. E-N-D. End는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Rope, R-O-P-E. Rope는 줄, 밧줄입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는 말 그대로 하면 줄 끝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거나 아예 손을 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at the end of one's rope를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isten carefully.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상황이 워낙 어려워져서 그냥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at the end of one's rope. And don't forget that even though you may be at the end of your rope, there is alway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타이론 데이비스의 Turn Back the Hands of Time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매년 한 차례씩 일손을 멈추고 군 복무 중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추모 행사는 옛부터 있었던 것으로 고대 아테네의 군인이자 정치인인 페리클레스는 전쟁터에서 숨진 자들보다 더 영웅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찬양한 바 있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은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날 미 전역에서는 묵념과 추모 강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립니다. 미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전몰 장병 묘지에는 성조기들이 꽂히고 유가족들은 묘비를 찾아 숨진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행사를 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인들의 희생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어떤 군인은 전투 중 사망했고 또 어떤 군인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어떤 군인은 외국의 수용소에 갇혀있다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전몰 장병들은 나라의 이상과 자유를 위해 젊은 나이에 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이상과 자유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숨졌습니다. 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전몰 장병들은 북아프리카, 유럽, 태평양, 아시아, 중동 등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어느 한 전투 또는 하나의 전쟁에서 숨진 희생자들만을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린 모든 전쟁, 모든 이들에 대해 온 나라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전몰 장병들을 추모합니다. 이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고위정부 관리와 군 관계자들, 재향 군인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숨진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식된 뒤 처음으로 맞는 메모리얼 데이임을 언급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아직도 위험한 곳이며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만 명 미만의 미군이 아직 주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외무장관은 25일 자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순위파 무장 반군 ISIL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시리아 반군에게 공중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루트 차부시올루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공중보호 없이는 미국과 터키가 공동으로 발표한 훈련 프로그램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터키 정부는 이웃 국가인 시리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꺼려왔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이 이날 중부도시 팔미라를 장악한 ISIL에 적어도 15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반정부 운동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 목표에는 군사정부 건물과 병원이 포함됐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 등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장악한 중서부 도시 라마디 탈환에 나섰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밤새 라마디에 대한 공습에 강화했습니다. 또 이라크 내 ISIL 근거지인 모술과 바그다디 마을에 25차례 공습을 가했고 시리아에 있는 ISIL 진지에도 추가로 10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라크 언론들은 24일 ISIL 전사들이 라마디 서쪽에 위치한 바그다디와 하디타를 포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는 25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일 내 ISIL로부터 라마디를 재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라크군이 싸우려는 전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정부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전략 요충지인 라마디를 ISIL에 내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25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의 정찰 활동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주 미 해군 초계기가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 상공을 비행하자 중국 해군으로부터 경고 무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경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도발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고 모든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해와 비행의 자유는 외국 전함과 군사 장비들이 다른 나라의 법적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연간 5조 달러의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25일 병사 한 명이 군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병사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튀니지 당국은 이날 사건이 부추차 군기지에서 발생했다며 이곳은 지난 3월 이슬람 무장 요원 2명이 총기를 난사해 관광객 21명을 살해했던 바르도 박물관과 멀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 내무장관은 비록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테러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군부대 막사 안에서 이뤄져 병사들 간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적어도 400여 채의 가옥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4일과 25일 2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